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다시 모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순전한 말씀만이 전파되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씨 뿌리는 부인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일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예배에 나오면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찬송을 인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목사가 감당하고 있고 회중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설교자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본문의 네 종류의 밭으로 묘사되고 있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잘 깨달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음으로 깨달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주체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완고하게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하시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영원토록 담당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든지 오직 두 가지 길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완고하게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며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것인데요.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두 번째 진리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 어떤 유익도 우리는 맛보지 못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씨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절 이후에 23절까지 보면 그 비유의 상세한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 영생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어리석은 결단을 내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어리석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멸망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는 참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17명인가요? 생명을, 귀한 생명이 그 비극적으로 끝마쳐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완고함 가운데서 그것을 고집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뿌려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부주의함과 무관심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마음에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연차 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 연차 보고 그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이제 5년간 이제 올해가 5년째가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그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한 지 한 5년이 되는데 그 많은 시간들 말씀을 전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면 참 마음이 슬프고 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본문은 이 일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탄의 말씀을 회방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아는 지인들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을 때가 있죠. 뭐 집을 이사한다거나 뭐 집을 사면 집들이를 하고 식사 초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가지 않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집에서 잔뜩 음식을 먹고 가면 그 식사 초대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될 수가 없겠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음식을 먹고 하는 그 일이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조금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보통 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셔서 주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할 텐데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찍 교회에 나오십시오. 늘 일찍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좀 일찍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면 주보가 다 만들어지는데 주보에 오늘 목사가 설교할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미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도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 그 영혼에게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는데 여러분,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맛보도록 제가 금식하면서라도 그 영혼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 다윗은 뛰어난 시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시편 143편 6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논밭이 쫙쫙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기를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이곳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20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진 그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일시적으로는 반응하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참 없고 거룩함과 경건함에서 자라나는 성숙함도 참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참 부족하고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믿음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대해서 목사 이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그 지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머리로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머리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작년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긴 하지만 제 일이 아무런 중요한 그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잘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한 목사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중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는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통화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좋은 친구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친구를 닮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그룹의 친구들이 그렇게 닮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변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22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22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 주변을 산책하면서 우리 교회 뒤편의 숲을 보면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통 이 가시 덩굴이 나무를 다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은 큰 나무 주변을 감고 있는 그 엉겅퀴들을 다 잘라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 어느덧 또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울창할 때는 안 하지만 가을이 돼서 점점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잘라냅니다.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잘라내는데 그래도 보면 여전히 그 가시덩굴이 덮고 있고 제가 한 번도 잘라주지 않는 그 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무 전체를 휘감고 있어서 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운타운에 가시면 이제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에 이렇게 그 개울을 따라서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가끔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주변의 나무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엉겅퀴들이 모든 나무를 다 휘감고 있어요. 여러분, 씨가 그와 같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곧 가시덤불이 그 씨를 휘감고 말 것이고 결국 그 천국 복음의 씨는 가시덤불 속에 막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경건한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진 경건한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싶고 또한 경건한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곳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뉴스에도 한번 미국의 이민교회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났냐면 참 이민교회 많다. 한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민교회 참 많이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말씀으로 살고 싶어도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밭에다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 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도 가져와서 그 불도저라도 가져와서 그 가시를 다 밀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나무들을 다 감싸는 걸 보면서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곳에서 막 그런 잘라내다가 벌레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있는데 그만뒀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에 이른 목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 일을 목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더욱 간절함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만, 오늘 씨뿌리는 비유의 그 초점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의 결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지극히 적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결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농부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농부는 결실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실하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결실하여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맺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 신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또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최소한 제가 매주 요약해드리는 이 설교 요약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오래 곱씹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악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덧 사단이 던져주는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결실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말씀의 결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업가도 얼마나 부지런하며 얼마나 많은 열정을 들이며 그 일에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썩어져 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결실하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집에서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 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은혜로우시며 또한 의로우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더욱 그러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세우는 그 어떠한 기업이라든지 또한 사업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명예라든지 우리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느라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참석하여서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이 쉽게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